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계획도 없었고 아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튼튼해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기로 하고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땅과 갈라아티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계획에 없었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일단은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주 옷감 장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단 장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노예 신분으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자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자 이 여인에게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자결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나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나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나 간수와 그 가족들은 그 누구도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첫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선한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시작하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은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 속에 떠올리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할 때에 바울이 자신의 매임과 자신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해한 것인지를 공격받을 때 복음은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님을 증명했던 내용이고 또 복음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증명했던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시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학에 다닐 때에 가까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일 때문에 자주 법원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국가보안법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재판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절도, 강도, 사기, 강간.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의 재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들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판들에서 검사가 그 피고인을 향해서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그 저질이고 악질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피고는 그때 남의 집 담을 넘을 때 술에 취해 있었죠. 네. 피고는 그때 무엇인가를 그 집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예. 피고는 그때 저지른 그 일을 몹시 지금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피고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반면에 국가보안법 것과 같은 일로 구속된 시국 사범들의 재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그 피고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얼마나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며 그와 같은 일들은 간첩의 행위와 방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물론 그 피고는 그 자신의 행동이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행한 일이고 그 일이 민주화에 기여한 일이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삶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힘을 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역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본래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예수라는 분이 가르친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으로 번역된 슈플랑크논은 심장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내장이 감정의 자리, 특히 사랑과 동정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장기와 장기를 감정에 비유해서 쓰는 말들이 여럿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흥분하는 것을 심장이 뛴다라고 합니다. 겁이 없는 것을 간, 또 더 부자 더 붙이면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울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몹시 초조하고 긴장이 될 때를 애간장이 탄다고 합니다. 또 애자만 따로 떼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시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보면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애가 창자를 가리키는 옛 말입니다.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대는 것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면 화가 몹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부화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부화가 허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노래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 단장이 창자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그런 미아리 고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것은 주님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질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앞에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흔히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힘들다는 것과 노동의 신성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노동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노동이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좀 더 제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주방 봉사하는 것이, 주방을 봉사하는 것이나 토요일에 와서 그 관리 봉사, 즉, 청소하는 것이 쉽습니까? 골방에 앉아서 두세 시간 동안 중보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주방 봉사나 청소가 더 쉽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수능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수능이 되면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나중에 수능 당일이 되면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차 마시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과분하게 넘쳐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아가페 외에도 필로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때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즉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필로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 저급하거나 천박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에로스가 지금은 성적인 개념으로만 주로 쓰여서 거기서 나온 형용사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고대의 에로스는 아주 격조가 높은 단어였습니다. 에로스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문화를 창출하게 만들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에로스는 대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나 그 존귀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문도 에로스, 학문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학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더 높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였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였습니다. 그 국가를 사랑하게 되면 국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입니다. 그는 이성이 갖고 있는 그 매력,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기독교의 용어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에로스로 사랑하셨다고 표현해 놓으면 우리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또 도덕적인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감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지식과 총명, 즉 통찰력은 그 이성적인 요소입니다. 이성적인 요소가 결여된 사랑은 자기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감정적인 요소와 이성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머리는 차고 가슴은 따뜻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차서 이성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데 가슴마저 차서 옆에 가면 찬바람이 납니다. 또 반대로 머리가 뜨겁고 가슴도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찬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물구나무 서서 다녀야 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부가 요리를 해도 그 음식 맛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부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면 잠이 쏟아집니다. 물론 그 청중의 자세는 빼고서 말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 몰라도 당신의 설교는 진리입니다라고 반응이 옵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분의 말씀과 세상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연못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분수처럼 솟구쳐도 바른 지식이 없이 들어갔다가는 둘 다 죽기 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뒤로 가서 한 손으로 목을 감고 나머지 한 손과 다리로 헤엄쳐 나오든지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갔다가는 붙잡혀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가는 죽겠다고 살기를 느껴서 놓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줄이나 긴 장대를 던져서 그것을 잡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스노우 체인이 있어도 겨울에 산길을 가다가 폭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체인을 끼우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체인을, 스노우 체인을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 또 언제 끼워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면 산속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10절은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생은 분별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능력을 타고났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입에 태어나면서 금숟가락,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을지라도 바른 분별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추함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입에 아무것도 물고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기념비와 같은 일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는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그 장래 희망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도 온전히 제대로 잘 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장래 희망이 여러 가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우리 인생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유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가 이렇다고 합니다. 학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다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학위라고 합니다. 석사는 알고 보니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학위라고 합니다.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아무것도 모르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학위입니다. 그리고 교수는 어차피 다들 모르니까 이거라도 우기자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또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중력 때문에 그 깊이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더 집중하고 더 분별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비롯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 고난의 참여함 이런 것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룬 것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또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도 유효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는 출발점이요 지름길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진실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sincere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sinecera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도자기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자기는 그 모양과 또 그 정도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도자기는 대부분 투박하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수록 얇게 만들어야 하고 그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자기들은 그 화덕에 구울 때 금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금관 도자기들은 다 폐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이 그 금이 간 도자기에다가 그 밀랍칠을 해서 마치 금이 안 간 것처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자기들은 눈으로 식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금이 갔는지 가지 않는지 확인할 때는 햇빛에다가 비추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금이 가서 밀랍칠을 한 도자기는 그 부분이 까맣게 되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상인들은 자기 도자기를 팔면서 그런 문구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시나세라. 즉 이 도자기는 밀랍으로 때우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지 쓸 때 그 끝에 sincerely yours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당신을 향한 마음은 밀랍칠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그대로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실하여가 헬라어로 엘리크리네이스인데 이것은 태양을 뜻하는 단어인 엘리오스와 그리고 판단하다의 크리노의 합성입니다. 이 진실함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때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보름 후에 있을 수능에서 이제 수험생들은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공부에 관한 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그날이 약간 두렵기는 해도 비상하는 날이 될 것이고 공부하지 않고 논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추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치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차가 밀려서 시험장에 늦게 들어가서 시험을 못 치른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구했던 기도의 목적 또는 결과를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목적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 저의 가장 큰 기쁨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해서 그날 많이 딴 날입니다. 그것을 많이 딴 날은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런 날은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만약 지금 어느 한 방 가득 구슬과 딱지를 가득 넣어놨다고 해서 제가 가슴 뿌듯해야 하겠습니까?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옷들을 인형들을 이렇게 입혀서 하는 것이 큰 놀잇감이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그런 놀잇감이 한 방 가득 있다고 해서 기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 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그 색이 바라지 않고 그 가치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떠나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답니다. 이 영광과 찬송은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마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가로채 가시고 우리들은 기가 죽어서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면 나는 뭐죠? 나는 소모품인가요? 그러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술가나 조각가와 영광은 그가 그린 그림이나 작품 속에 있습니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든 작품을 만들든 그 속에 그 조각가의 그 예술가의 정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쓰신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마음에 많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성진이와 재진이 중에, 성진이, 재진은 제 두 아들입니다. 성진이, 재진이 중에 누가 더 마음에 갑니까? 훌륭한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분에게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작품 자체도 가장 훌륭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구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지? 인간의 언어로 이런 작품을 쓰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작가에게 돌아가지만 그 작품 자체도 최고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림과 견주어도, 그 어떤 조각과 비교해도, 그 어떤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을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하노라는 글씨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살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은 아닌가요?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교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기도를 더 집중해서 드려야 하는지 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밀랍질하지 않은 시네세라가 아니라 겉은 멀쩡하지만 완전히 조각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조각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듭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조각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어둡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